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며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저희가 우리 작년 말까지는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 계시록 말씀,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다 끝나질 않았어요. 몇 번 더 할 것이 남아있는데 새해 첫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말씀 중에서도 저희가 16절까지는 예전에 좀 살펴본 적이 있고요. 17절부터 4장 5장 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한 5주나 6주 정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예전에도 살펴볼 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알려주고 있고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이 시작되는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 합당한 삶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루어준 현실에 따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속에서 자라가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우리의 성화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의 성화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고 시간이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6장까지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 2절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나 우리의 성화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나 우리의 성화를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몸으로, 즉 교회 중심으로 한 몸에서 자라가는 것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매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알려주시지 개인적인 것으로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부르심에 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려주시면서 그 삶이 또한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부모자식관계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5장, 6장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앞으로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보다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배경 속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서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구원하신 성도들이 각자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는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천국의 현실이 이 땅에서는 어디를 통해 증거하게 하셨다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전체 말씀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주세요. 즉 교회를 중심으로 성화를 알려주세요. 교회로 와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건강하게 성화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없는 성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께로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 나 혼자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하는 것. 뭐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특별히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직분을 통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며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룬 현실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영광도 증거하게 하셨어요. 교회로 와야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되시는 삼위로 계시죠? 구별되시는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계셔서 하나라 증거하세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구별되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구별되는 여러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영광을 증거하고 서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섬기며 천국의 하나된 현실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지만 이 4장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부르신 현실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4장 1절에서 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구별되는 여러 지체들을 불러서 하나되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되게 하셨느냐?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주님과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됨은 이 세상의 어떤 차별이나 구별도 뛰어넘는 영원토록 깨어질 수 없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여기서 찾아야 되고요. 나와 내 형제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무엇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 되긴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각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이 하나됨 속에서 발견하며 한 몸의 지체들로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7절에서 11절로 가면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을 두셨다. 각자 다른 지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한 명으로 완전해지는 지체가 아니라 여러 다른 지체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완전해질 수 있는 현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들에게 그 몸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각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분량대로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 하라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뭐 하라고요? 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 되라. 왜? 각자가 다 똑같지 않고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직분의 은사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주신 직분으로 모든 지체들을 섬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2절에서 16절로 가면 이렇게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어 서로 섬기고 돌아보게 하심으로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 교회로 부르신 뜻. 즉 한 몸된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며 성화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건강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 자신을 한 몸의 지체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와 내 형제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있는가를 믿음으로 발견하며 그 속에서 더욱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중심에 분명히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형제자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들의 형제자매가 되어야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하나로 자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뜻을 이뤄가실 때 무엇보다 교회의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이뤄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여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있어 하나가 되어 자라가는데 어떤 과정으로 자라가게 되느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며 자라간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자라가는데 그 진리가 어떻게 증거되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증거되는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 되어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하게 교회가 자라가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는데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않고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 빠진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올바로 더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어느 교회도 속하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증거되는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 복음은 나보다 더 못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고소하라고 진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주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리에서 열매 맺는 사랑이어야지 내가 남보다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증거되는 진리. 물론 사랑이 빠진 진리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진리가 빠진 사랑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물론 진리를 가지고 싸우셨지만 결국은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 자라가면 예수님과 같은 용서하는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향해 가지신 기쁘신 뜻이고요. 이를 이뤄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님을 이 교회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각 지체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씀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이 기쁘신 뜻을 깨닫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복음 말씀을 따라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며 더욱 이 교회와 성도들을 심써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한 지체만 건강해지고 나머지만 병들면 몸이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병든 겁니다. 절대 한 몸에서 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한 성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당연하죠.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러한 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더 닮아가고 이런 면에서도 믿음을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도 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기쁘신 뜻을 안다고 해도 사실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모습만 이 과정만 바라보면 너무나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면 너무나 실망하게 되고요.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이 교회나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 가운데 옛사람의 죄성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모습은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죠. 누가 가장 그럴까요? 지금 내 모습이 가장 한심해요. 그런데 교회는 나 같은 자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저 교회가 왜 저러냐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면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자기 같은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나와 같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정말 온전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정말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 너무 더딘 모습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믿고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현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장차 온전히 이루실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복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욱 인내하고 참으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는 것은 이 세상 고난과 시련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야 할 것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에도 이 믿음의 인내와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와 외모로만 판단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영광 중에 서게 될 천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도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와 나의 형제 자매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세요. 끝까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고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마찬가지예요. 교인으로 일단 부르심을 받으면 아무리 제 자신이 한심해도 믿는 성도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를 것을 바라보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해산하는 고통과도 같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정말 여러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교회들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사랑과 돌봄으로 세웠는데도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고 그것을 따라가려는 죄악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쓴 거죠.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눈물로 그들을 권고하세요. 그런데 눈물로 그들을 권고하실 때에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 사단의 백성들로 한 번도 여기시지 않으세요. 여전히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며 이 서신을 쓰신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교인들의 그 모습만 바라보면 너무나 암울한데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하셨고 또한 장차 예수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영광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로 바라보시며 교제를 나누세요. 왜?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며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과 이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부터 믿음으로 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부터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장차 내가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그때의 다른 형제 자매들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제가 자꾸 세상의 교제가 되고 사람의 생각만 나오고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 가면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겨나면 내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믿음 가운데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교회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참음으로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섬기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내주하게 되신 성령님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고 분명히 완성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는 꼭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무엇을 명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 수준으로 명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장차 온전히 이룰 현실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명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천국 영광에 이른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명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아래서 우리도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를 것을 바라보며 하라는 거예요. 참 순종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부족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에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하면 계명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의 순종은 항상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되고 더불어 믿음의 또 다른 면은 뭐죠? 회개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절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할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회개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온전히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될 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언제든지 또다시 회개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분명히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끝까지 예수님 은혜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일어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우리 계시록 보았죠? 계시록에 가면 그 우리 영화의 모습, 교회의 영화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을 입고 서게 되는 그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너희의 모습이라. 그걸 보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지만 애가 계속 어린아이에 머무를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할 것을 바라보며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도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함께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변화를 원해요. 그렇죠? 내 삶도 좀 확 변했으면 좋겠고 내 믿음도 확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냥 확 변화가 일어나서 막 엄청난 은혜가 막 내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삶은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많을 거고요. 죄와 허물도 드러날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내주하시며 치리하셨던 초대교회도 갈라지고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라지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은혜의 방편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뭘로 하실까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복음으로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디를 찾아 나와야 될까요? 복음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천국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섰다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내가 좀 성화했지. 이럴 자 하나도 없어요. 그날까지 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고 믿음 증거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만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서로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는 마음으로 서로 겸손히 낮아져 섬기고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신 채워주며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부르심에는 커밋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 어떤 커밋먼트를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됨은 쉽게 깨질 수 없어요. 아, 저 암흑의 성도가 나를 무시하네. 이 하나됨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아,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성격이 안 맞아서 하나 되지 못하겠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랑 하나 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가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한 몸의 지체들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각 지체로서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팔 하나로 완전한 몸은 없어요. 눈 하나로 완전한 몸도 없고 그런데 이 팔과 눈과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고 한 몸을 세워가면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의 지체들 안에서 일하시며 그의 몸을 자라가게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주세요.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따라와요.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반밖에 못돼서 또 반을 하려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이 17절부터의 말씀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 배우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4장 17절부터 이제 24절 말씀을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 내용을 보시면 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깨닫고 더욱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시며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께로 자라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현실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믿음으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예배를 드리며 한 신앙생활을 하고 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한 몸으로 자라가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이 한 몸 된 것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이 한 몸 된 것을 지키고 함께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더욱 한 몸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